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 그랬죠? 네, 소띠네요. 신축년이네요. 흰소의 해라 그래서 흰소는 아주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을 흰소가 축복을 받은 그런 아주 영험한 그런 소라 그래요. 올해가 바로 그런 소띠가 아주 영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명택 집사님은 올해 환갑이 되셨어요. 이제 드디어 60세가 되는 소띠입니다. 자, 73년생이 소띠입니다. 85년생이 소띠고 97년생이 소띠. 그 다음에 소띠 없으시죠? 원장님은 소띠 아니시죠? 야, 올해 소띠인데 여러분 이 소띠는 정말 황소처럼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만 제가 덕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는 작년 바로 1월 5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첫 주일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제가 작년 1월 첫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한 20만이 조금 넘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인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종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딱 3주 동안, 세 번의 주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복음을 3주 전하고 나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핍박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약 6개월 뒤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년 이때 바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네 가지를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신학적인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편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바로 그러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1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즉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2021년 첫 주일에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마지막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도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엔 일반적으로 바울 선대의 편지를 보면은 기도하고 그냥 편지를 끝내기 위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이고 단순한 권면을 하는 것이 보통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보통 편지를 쓰면 그렇잖아요. 할 말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인사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바울 사도는 1장, 2장, 3장, 4장, 5장,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썼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속에 남는 귀한 말씀을 써야 되겠다고 하며 아마 생각하고 썼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곳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정말 바울사도가 온전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순수하게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진정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편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진정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적어도 바울은 여기에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말씀이 바울사도가 들려주는 마지막 처음으로 들려주는 성도를 향한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들리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성도이니까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성도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부르심에서 영화롭게 함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부터 완성까지 가는 단계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해야만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져가는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냥 성경이나 읽고 교회나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이제 그 반응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과거의 그들의 삶, 죄 가운데 살았던 삶,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게 되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 삶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아들이고 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딸로서 아들로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아, 저 신앙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과정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 태어나고 예수를 믿었고 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첫 번째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서부터 첫 번째 올해 새해 들려주는 우리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게 살아간다.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의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서 다르게 살라는 것이요. 예수를 모르던 때의 삶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던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때의 삶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에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흠없이 보존되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육체 모든 전 인격체가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희들 보고 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다 그랬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불러놓고 우리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자비로 관심으로 그리고 간섭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자기 손으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란 뭘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평강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평강이란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어떤 것들이 서로 막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끊을려야 끊을 수 없도록 얽혀있는 이런 상태를 평강이라는 말로, 평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묶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묶이고 연결되고 얽혀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직접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다음에 뭐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얽혀있고 묶여있고 꼼짝없이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지 않는다,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도로서 사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지 않고 구별된 차별되고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로 살아야 될 그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아침 예배 오기 전 한 10시까지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한국의 사회면에서 가장 뜨거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가장 뜨거운 기사가 뭐냐면 16개월 된 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정인이라는 아기인데 정인이라는 아기 여자애가 1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정인이라는 애를 통해서 정인아 미안해 하는 그 해시태그를 걸어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거기에 인터넷에 보면 지금 여러분 신문을 보면 댓글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달리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까지 나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작년 10월 13일 날 죽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그 아이가 입양을 간 아이인데 입양을 간 곳에서 이 가혹한 행위, 학대를 당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1월 2일 날 밤에 하는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 TV에서 그것을 추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 도저히 그날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겨우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걔가 죽었을 때 마지막 모습은 이 배 안에가 피가 흥건히 고여서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니까 그 기사를 내가 해보니까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걸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담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어린 정말 갓난 아이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 세 번이나 이것이 경찰서에 신고돼서 학대를 받고 있다 하는데 세 번 다 그 경찰서에서 전부 다 문제 없는 걸로 덮어버렸어요. 경찰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신고한 어떤 의사는 가짜 진단서를 떼주기도 했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아동, 어린이 보호기관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묵살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시켜줬던 그 입양기관에서도 어떻게 대량 넘기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 한 시간 프로그램에서 딱 한마디예요. 그 아이의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전 그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 한 시간 동안에 유일하게 그 양부모에 대해서 그들이 누군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얼굴 다 가렸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의 이름도 나오질 않고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신문이나 기사를 신문마다 안 난대요. 랭킹 1위 기사니까.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 신문을 전부 다 이 네티즌들이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 양부모가 누군가 하는 거를. 세상이 그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 충격을 먹었을까요? 이 양부모의, 이 양부,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양모, 입양한 이 어머니, 이 양모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그리고 이 양부는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입양기관에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입양기관에서 통역해, 입양하는 것을 통역해주는 애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딸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하나 입양을 한 것이 이 바로 정인이라는 아이를. 그래서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래서 키우는데 그 입양을 하면서 한국 EBS 방송국에도 나가서 기독 교육 방송에 나가가지고 어느 평범한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입양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바로 가해자고 박해자라는 거죠. 그것이 내일 모레 13일 날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근데 그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찾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아 이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의 대부분은 정말 분노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지금 묻혀있는 그곳에서 전부 다 뭐 지금 수천 명이 거기 찾아가서 정인이란 아이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지켜줄게 막 이러면서 전부 다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누구의 아들, 딸인지, 그들이 지금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너희들이 성도니까. 그런데 성도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시시때때로 얼마나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정말 기독교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바울 사도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무언가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했을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불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번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겨우 나의 유익 때문에 간단한 편리함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감춰주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무척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댓글에 보면 엄청난 얘기들, 그 비난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어떤 존재냐? 그냥 예수 믿고 오늘 회개했다 그러면 아무리 도둑질해도 다 잊었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무조건 천당 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서 믿는 것 다 정말 인간도 아니다. 별 소리들이 다 나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되어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많이 그것이 비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우리가 뭘 갖다 어떻게 쇼업을 해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저는 더 웃기는 것이 이 SBS 기자가 이 양모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를 만나가지고 사모님, 아, SBS에서 왔습니다. 어느 원장님 맞으시죠? 어떤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 PD가 내가 얼굴을 아는데 맞는데요. 그러자 부탁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저는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바울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길 원해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우상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해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올해 한 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요.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게 거룩함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루어주신다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참으로 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믿는다면 그런 신분의식을 갖는다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핑계되는 거예요. 말이나 번들음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표정도 어떤 행동도 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스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해서 하는 말씀이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부르시는 이 부르시는 현재형 오늘도 부르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군요. 25절에 있는 말.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라면은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형제들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이고 사도인 바울이나 실루아노나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과 뭐냐? 형제 자매라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딸로서 삼은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가정에서 그런 홈에서 자라가는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럼 그 성도들은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그 사랑에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십시오. 뭐를 명예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끼리 사랑하는 제자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을 정말 뜨겁고 구별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문안을 서로 하라는 것이. 서로가 염려하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뜨거운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가 마음에 담고 있고 이것이 멋있는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만 멋있게 하고 가득 멋있는 거 찾아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문안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 애정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는 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뭘 줄까요?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이 다 읽어서 듣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던 바울이 여기 와서 갑자기 우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이 하는 말씀은 사도로서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바울, 이제는 우리의 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사도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를 향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한다는 것은 맹세를 한다는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맹세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에게 맹세한다. 이런 말이. 이것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너희는 주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뭘 맹세할까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내가 쓰는 이 편지를 읽어서 큰 소리로 낭독해서 모일 때마다 모든 집회마다 이 편지를 크게 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학자들은 별 희한한 말을 합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읽으라 그랬다. 편지가 한 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돌려볼 수 없고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읽어보라 그랬다. 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걸 안 읽어주고 안 알려주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읽어줬다. 뭐 이렇게 막 해석을 별개를 합니다. 그 말이 다 틀린 말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시나고그를 하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나서 사회자가 반드시 이사야서든 또는 신명기든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마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이 새롭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것이에요. 이 편지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편지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읽는 구약의 성경 말씀처럼 이 내가 쓰는 편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거룩한,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겨우 3일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어요? 어쩌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하루 계획을, 하나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성도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면서 계속 카톡을 해요. 그럼 다른 분들이 뭘 해? 그때 우리 집사님한테 지금 보내는 거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그래요. 그리고 뭐 전화 어쩌다 보면 잠깐 나와서 보면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어딘데? 그분들도 다 교회 다니잖아요. 이거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하루에도 막 권사님, 뭐 목사님, 뭐 집사님 막 이렇게 전화하고 연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일하다 말고 아이고 최경욱 집사님 어디 별일 없으시죠? 아 일터에서 나도 일하러 가는데 바람이 차네요. 몸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코로나 될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도 얼마나 친교가 돼요. 아 우리 박 권사님 어디 건강하시죠? 식사는 잘 하시는가? 한국 음식은 좀 잡수시는가?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을 만약에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무난하고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루에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된다면 다른 분들이 보면 니네 도대체 어느 교회냐? 니네 교회는 다 그러냐? 이것이 바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세 번째 바로 이 말씀 안에 살아. 올해 말씀을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올해 읽어보려고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중요해요. 바로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잖아요.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해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수정합니다.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말씀을 그들이 알아야 돼.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우상 안 섬긴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뭘 도대체 어떻게 성도로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이 도대체 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겠어요? 그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도대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뭘로 알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오케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복받아 올해 한 해는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말 안 해도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듣기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어 들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성도로 살기가 좀 힘들겠구만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성도로 살겠어요? 서로 사랑할 시간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약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십시오. 자비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쏟아주시고 같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편지의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삶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은혜 아래 사십시오. 이 성도들이 오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네 가지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묶여서,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의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이 없이 살았지만, 그렇게 학교 생활도 했고, 그렇게 직장 생활도 했고, 그렇게 가정에서 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과 다르게 살겠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결단을 이 시간 하게 하시고,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